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강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롯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롯 거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는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주제는 번제단 신앙과 물두멍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번제단 신앙을 배워야 되고 또 물두멍 신앙을 배워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또 한 부분 부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건가. 저는 오늘 밤비행기로 인도의 비제와다 지역에 목회자 모임을 하러 갑니다. CLF 모임을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 선교회 전 세계 지구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CLF 모임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24,800명의 목회자들이 CLF 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CLF 모임을 가졌고 또 10월 달에 홍콩에서 CLF 모임을 가졌고 그 외에 월드 캠프를 하면서 각 나라마다 CLF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이 CLF 모임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CLF 모임을 갖게 되는데 자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약 한 500명가량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CLF 모임을 갔을 텐데요. 사실 제 마음에 이 CLF 모임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청년 선교단을 우리가 창립하고 설립해서 이 젊은이들, 인도의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로 일꾼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 금토일 3일 동안 오늘도 대덕수양관에서는 우리 굿뉴스코 학생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일 동안 우리가 해외 봉사를 보내기 위해서 또 단기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굿뉴스코 훈련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약 100개의 지부에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요청하는데 그 인원만큼 필요한 인원만큼 다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인원을 인도 젊은이들로 채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인도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한국에도 데려오고 또 해외 선교사로 파송도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도 젊은이들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인도라는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필요한 일꾼들을 인도에서 다 데려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또 태평양 섬나라 피지에도 전 세계에 인도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들로 또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쓰면은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이번 처음 시작하는 일이지만은 또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첫 발을 내디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고 갖추어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은 발을 내딛고 보는 거예요. 발을 내딛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 가지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이 다 갖추어지고 또 일이 다 준비되었을 때 발을 내딛으려고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또 종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조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제 굿뉴스코 훈련에 가서 박옥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인도 젊은이들은 인도는 이제 남쪽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북쪽은 대부분 힌두고 중앙정부도 다 힌두입니다. 인도 남쪽에 크리스찬들은 힌두 쪽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선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만 선교를 하지 말고 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내는 이들의 방향만 돌려주면 선교에 대한 사명도 가지고 있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곳에 뭐 한 선교사님 밑에 다섯 명을 보내도 열 명을 보내도 다들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데리고 복음의 일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그러면 500명의 선교사가 인도의 젊은 선교사들이 나와도 다 보내고 수용할 수 있고 그 외에 500명 아니라 5,000명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복음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들 앞에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맹꽁이와 두꺼비가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벌집 앞에 앉아서 돌틈에서 벌이 나오면은 그걸 해를 날름 내가 잡아먹는데 그 벌을 잡으면 벌이 쏘잖아요. 그럼 두꺼비가 몸을 움찔하면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맹꽁이가 아니 저 벌이 저렇게 쏘는데 저걸 왜 잡아먹냐 물어봤어요. 두꺼비님 그 벌을 잡으면 벌이 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잡아먹고 있습니까 하니까 야 이 맹꽁아 톡톡 쏘는 맛으로 잡아먹는다. 제가 다음 주는 볼리비아를 가야 되는데 볼리비아 라파스는 해발 4,000m가 넘는 지역입니다. 해발 4,000m가 넘기 때문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페루를 간다고 거기를 경유해서 간 적이 있는데 경유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공항에서 경유하는데도 빨리빨리 걷지도 못하고 숨도 이제 갖고 심장도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가야 될 그런 해발 4,000m 지역이 그런 고산지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야 하는데 제 아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제 아내 절 보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야 이 맹꽁아
톡톡 쏘는 맛으로 먹는다고 한 뚜껑이처럼 그런 어려운 데니까 가야 되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가야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사실 인도는 월드캠프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려고 할 때 인도 지금 중앙정부가 막강한 힌두 주의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하고 기독교 NGO를 다 추방하고 우리 그라샤스 합창단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합창단 비자를 다 캔슬해버렸습니다.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오지 말라는 거죠.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드캠프 못하고 인도에서는 큰 행사를 못하구나. 아니요. 우리는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서 CLF를 하는데 이런 목회자 500명이 모이는 것은 우리가 월드캠프에 5,000명, 5만 명 모이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또 이분들도 역시 힌두의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우리가 이들에게 CLF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 교회 젊은이들 우리가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다들 환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보낸 선교사에서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케냐에서 키통가 목사님이 오셨을 때나 또 탄자니아에서 우간다에 그 나라의 가장 큰 교단에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이제 목회 활동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는 데는 굉장히 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보다 더 많은 지부가 있고 정보력이 많은 데가 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굿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잘 계산을 안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00개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님을 다 치면은 약 1,500명의 목회자들이 해외에서 우리 기뻐소리 선교에 소속돼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지요? CLF 목사님들은 제외하고입니다. 현지 목사님들하고 다 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이 해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선교사를 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 기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교단들은 선교사 한 명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인도에 그런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 선교사로 보내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기뻐할 거고 아마 자기 교회에서 또 우리가 보낸 선교사 해서 교회에서 기쁨이 되겠죠 보면은 우리가 젊은 일꾼들을 길러서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썰끌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목사님과도 내가 조율을 해보니까 목사님도 야 그러면 너무 좋겠다고 목사님 마음에 기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뜻이면 우린 지금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계획된 건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을 합니다. 창단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키워가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항상 사단은 뭔가 조건이 갖춰지고 여건이 갖춰졌을 때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발을 내딛고 가면 하나님이 만가지로 하나님이 돕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면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과감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매이게 만듭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형편에 매이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사단이 자기라는 그 올무에 우리를 묶어놓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번제단 신앙과 물두멍 신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 그림을 보면 성막은 이 동쪽에 문이 있고 화려하게 문이 장식되어 있어서 홍색, 청색, 자색 실로 수놓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의 다른 이 성막의 벽은 그냥 세마포 천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막문은 화려하게 저렇게 꾸며져 누구든지 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저기 활활 불이 타오르는 곳이 저기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번제단 신앙과 물두멍 신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문은 뭘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니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건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의 안과 밖을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이 문이 있어서 문을 통과하여 들어갔느냐 아니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러나 아직 마음에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는 들어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적으로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회막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정확하게 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막에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게 되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번제단 그림을 보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쭉 읽었던 말씀을 그냥 이 그림 한번 보면은 아 이렇게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놋 거물이 있는데 가장자리에 거물이 오른다는 것은 이 번제단 중간쯤에 놋 거물이 있고 네 기둥에 뿔이 있고 고리를 만드는 거 바로 저렇게 쇠를 깨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이게 번제단입니다. 쉽죠, 그죠? 그림으로 보니까 예, 말로 설명할 때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그럼 번제단 신앙은 뭘 말하느냐? 이 번제단에는 양을 잡아오든 염소를 잡아오든 이 번제단에는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불태워지고 재만 남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이 번제단 신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 처음으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단을 쌓았고 13장에 와서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앞에 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이건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았고 인간의 어떤 손길도 필요치 않았고 또한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의 시작인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기를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으니만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애굽에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놓고 12장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딘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몰랐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과감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갔는데 얼마 못 가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차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존하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 목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안전하고 보존될 거라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계획은 그랬지만은 실제 형편은 또 달랐습니다. 아내를 바로가 취해가면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삶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럴 때 12장에서 과감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 형편없는 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과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13장에서 번제단 신앙을 발견하고 자기에게서 벗어납니다. 13장으로 넘어보십시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도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 그와 그의 아내며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애굽에 내려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모든 것이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 뜻은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버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고
형편없는 길을 갔는데 당신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네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두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당신의 섭리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걸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번제단 신앙을 발견해야 됩니다. 번제단 신앙은 이 번제단 위에는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잘한 것도 불태워지고 못한 것도 불태워지고 여호와만 남는 신앙을 번제단 신앙이라고 합니다. 번제단 신앙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뭘 좀 잘하면 자기 잘한 것에 기대를 둬요. 자기가 좀 뭘 못하면 못한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번제단 신앙과 반대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고 했는데, 뭘 좀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믿음으로 살고 뭘 좀 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잘한 것을 마음에 두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고 또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가 안 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서 불행한 신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또 실수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하게 되면 자기 허물에 매여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무 의미 없는 세계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위에는 다 불태워지고 죄만 남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지고 왜? 내 어떤 조건도 의미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구나. 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 이스마엘은 네 자손이 아니라 사라가 네게서 낳은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자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팔아먹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까지도 아브라함이 반대되는 길을 가서도 그걸 하나님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게 번제단 신앙입니다. 자기의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단 신앙을 발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여러 번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어떤 허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번제단 신앙을 발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내 조건 필요치 않으시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조건 필요치 않으시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아브라함의 조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아담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인간의 어떤 조건을 필요치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데 아브라함의 조건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필요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거 지고 있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높이는 것도 교만일 뿐만 아니라 내 잘못한 것에 매여 있는 것도 교만입니다. 번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불태워지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번제단 신앙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불태워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하나님의 뜻에 기대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를 두면서 하나님의 뜻이 일을 하고 하나님 섭리가 일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두멍 신앙은 뭘 말하느냐.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큰 물을 담는 통입니다. 자, 근데 이 물두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7절.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 수족을 칠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발을 씻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38장에 와서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 때 중요한 의미를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8절에 가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자, 38장에서는 물두멍을 만드는 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재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놋으로 된 물두멍을 만들 때 이 놋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절에서 자,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 거울이 없어서 놋으로 만든 거울, 동으로 만든 거울, 그래서 동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다 모아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에게는 거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울이 없죠? 예. 다시 말하면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신부도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들, 그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거울을 다 모아가지고 물두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을 재해버렸는데 거울은 뭘 하는 게 거울입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게 거울이죠. 자기 모습을 보려면은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꿀뚝 청소부가 있는데 꿀뚝을 청소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꿀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고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지 않는데 누가 가서 세수를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누가 세수를 할 것 같아요? 얼굴에 검정이 묻어있는 사람이 가서 세수하겠어요? 얼굴이 안 묻어있는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겠어요?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을 보니까 검정이 묻어있으니까 내 얼굴에도 검정이 묻겠구나 하고 씻으러 가고 상대방 보니까 깨끗하니까 안 묻은 줄 알고 씻으러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이 있으면 어떨까? 누가 씻으러 갈까요? 왜 얼굴 검정이 묻어있는 사람이 씻으러 가겠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검정이 묻어있는 걸 보니까요. 예, 이렇게 거울은 자기를 발견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이걸 거울을 다 재해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거울로 자신을 보도록 거울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며 늘 내가 잘했냐 못했냐 늘 자기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데 이걸 하나님은 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는 그것 말고 자기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도록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 가운데, 자책 가운데 빠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성경 3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23절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이들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제해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손거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장식 중에 하나가 손거울이 있었는데 이 손거울은 모든 장식이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늘 이 손거울을 가지고 살펴보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손거울 가지고 다니십니까? 예? 가지고 다니세요? 예, 요즘은 아예 화장, 그, 이제 화장품에 뭐 거울이 달려 붙어 있죠? 예. 여러분, 여자분들은 적어도 손거울 하나씩은 들고 다녀야죠? 그래서 늘 손거울을 통해서 지금 화장도 고치고 음식 먹고 나면 루저가 제대로 무드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커피잔에 달라붙어가 다 날아가 버렸는지 손거울을 보면서 이제 늘 화장도 고치고 또 자기를 늘 자기를 보는 작은 손거울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손거울을 하나씩 다 줘놨어요. 자, 그래서 이 손거울을 가지고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믿음 없이 형편없이 기근 좀 왔다고 애굽에 내려가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내를 잃어버리고 형편없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면 자책을 해야 되고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 거울을 제해버렸고 아브라함의 손거울을 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지 않고 물두멍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로마서 14장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있는데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해요? 자책이라고 하는 자책. 자, 정죄가 있고 자책이 있는 거예요. 정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문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정죄함이 없는 신앙을 살면 그것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정죄는 아니지만은 자책 속에 빠뜨려서 스스로를 책하면서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책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 내가 왜 그리 했던가? 기근이 왔어도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애굽에 내려갔더라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럴지라도 바로가 달라고 할 때 주지 말아야 해서 했었는데 내 아내입니다. 사실은 내 아내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책을 하려면은 수없이 많은 자책을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단 신앙에서 물두멍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전혀 그 부분 때문에 자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기 허물에 그 어떤 자기 연약함에 매이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기의 손거울이 재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를 늘 봅니다. 자기 거울로 자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니까 늘 부족하고 늘 형편없고 늘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과감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 생애를 드리고 물질을 더 과감하게 못 사냐면은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을 하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하나님이 마음을 줘도 과감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못 나가는 것이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사람이 못 돼.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든지 또 내가 복음을 향해 전폭적으로 산다든지 그런 삶이 못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17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12장 17절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정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자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책도 안 해요. 오히려 번제단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또 물두멍 신앙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창세기 20장을 찾아보십시오. 12장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창세기 20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또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 또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멜렉을 떠나 나와서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적어도 20장쯤 와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기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해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 현몽하여서 남의 아내다. 네가 그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 여인을 도로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자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느냐.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정죄하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이 정죄를 당하지 않을 뿐더러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번제단 신앙과 물두멍 신앙을 하는 이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처럼 초기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가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고 22장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런 믿음의 삶이 나오는데 이런 믿음의 삶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는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두멍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기를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울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떠하냐 말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합니까?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내가 취했지 남의 아내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아비멜렉의 변명을 들어봅시다. 20장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안내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여사오니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까닭이니라. 7절 잘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그 버릇 안 고치고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가 산다. 안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다 죽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건을 필요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내가 어떠하냐에 대해 조건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내 조건을 요구하고 내 능력을 요구하고 내 어떤 조건에 대해서 모든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내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서는 내 조건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능력만 중요하지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 일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평가하고 그에 맞게끔 임금을 책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단 신앙을 발견하고 그가 물두멍 신앙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에서 이제 자기의 조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도 나는 이렇게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물두멍 신앙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늘 자기 조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거울을 재버리면서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리 했던고? 내가 왜 또 아비멜렉,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는 내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며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형편없지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을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이 창세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의 근원이며 열국의 아비며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아브라함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며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해요. 그는 복의 근원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지만은 네가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가 저주하면 너와 내 집안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자, 이런 위대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거울로 보면 나 왜 이 모양일까? 야, 난 지난번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가서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야, 그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지난 난 아직도 신앙이 이 모양이냐.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랄왕 앞에 속이고 아내를 또 잃어버리고 난 안 되겠다.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나는 믿음의 조상과 너무 거리가 멀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자기 거울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요 안 될 사람이라고 비춰질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래서 물두멍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회막의 수종도는 여인들에게 거울이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거울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본 아브라함, 그는 여전히 열국의 아비며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거울을 재버리라는 것, 늘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거울을 재버리고 물두멍에 그 해막에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이 다 들어가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물두멍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늘 수족을 씻는 것처럼 자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이 비춰지든 내 손거울로 보는 내 옳다는 바로 나를 체크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20장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거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책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자기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의 거울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네 아내를 돌려보내자 너와 네 아비집이 망한다.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느냐. 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모습이고 내가 왜 그리했던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또 이렇게 피해를 주는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난 여전히 복의 근원이구나. 이래 형편없는 난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거울 앞에 가서 나를 비춰보면 우린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로 내가 비춰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는 베드로의 모습도 형편없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떠나갔지만은 하나님의 거울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여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주의 목자여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보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손거울을 들고 늘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 내가 비춰보면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또 정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안 될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울로 또다시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의 거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난 열국의 아비며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구나.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됐다고 죄사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보는 나 형편없는 나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소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점점 드러내면서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교회 한 형제의 한 자매로 그냥 이 교회 인천교회 그냥 멤버로서 그냥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마인더 팀이 미국 또 캐나다 인디오 마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디오 마을은 소망 없이 인구 2,000명 되는 마을에 10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10명이 실제로 자살한 그 마을에 그 마을 구석구석까지 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캠프를 해주고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 팀에서 홍콩에 가서 중국에 어떻게 주일학교를 하는지 아동인성 교육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오늘 아침에는 의문 모임을 하면서 필리핀 타굼에 우리가 마약사범들 교육하는 주말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니까 우리 장년들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조성혁 전도사님 이래 오셨는데 또 따갈로 잘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영어보다도 따갈로우로 해줘야 더 친숙하니까 통역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데리고 가면 돼요. 주말마다 가면 형제님들 시간 내기도 좋고, 마약 사범들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 필리핀을 또 부지런히 다닐 것에 너무 소망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단은 그런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늘 자기 손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믿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로 묶어놓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두고 그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잘 못 따라오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매여 있으면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거울을 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 어떤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도 그 자신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거울을 재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거울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복의 근원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나타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정말 그 캐나다 동쪽 끝 원주민 마을에 또 필리핀의 그 마약 사범들에게, 홍콩에 우리 합창단은, 합창단에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합창단에게 뭘 줄까 하다가, 우리 합창단들은 대만의 원주민들한테 부활절 칸타타를 하러 가야 되겠다. 중국에 합창단이 있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대만을 갈 수가 없대요. 비자가 안 나온대요. 어찌할까 하다가 우리 합창단을 데려가야 되겠구나. 우리 도레미 합창단이 연습해서 이 대만 원주민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너무 소망스럽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달려가고 해외로 가고, 너무 소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제 여러분의 거울을, 아,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 전부 다 물두멍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내 거울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지는 나,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를 팔아먹은 형편없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면 자책할 수밖에 없지만은, 2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을 보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또다시 그랄랑 아비멜렉이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려니와 했던 것처럼,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며 능력의 종들인데, 하나님, 우리 자신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막에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을 다 물두멍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더 이상 자기 거울로 자기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더 이상 내 자신의 거울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울로 나를 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귀한 복음의 일꾼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